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셔서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입술만 드렸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인 줄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별하여서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향해서 산 제물로 올리셨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입술로만 표시합니다. 저희들의 가졌던 것, 저희들의 것인 줄 알고 움켜쥐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씨와 양식으로 주님은 받아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평생 살아갈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주님께서는 이곳을 다 투자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니 더욱더 주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천국에서 더욱더 이 모든 것이 놀랄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드렸사오니 손도 비었고 마음도 비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저희들의 심령을 조명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던 예수님, 성경을 기록해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조명시켜 주셔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생각과 삶과 이 교회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신이 이제는 더 이상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복잡하고 다단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저희들의 시야나 관심이나 생각을 잡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오늘 생동하는 교회에서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계시에 관해서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1절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같이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이르 빕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직 어린 애기 엄마인데 자기는 자기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가 된대요. 그냥 이 애가 무슨 좋은 직장 가지고 어떻게 결혼 잘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걱정이 된다.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 밑에 있는 후세대 또는 자녀 세대가 살아갈 세상. 앞으로 20년, 30년 여러분의 나이대가 되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은 불안스럽고 염려가 되십니까? 질문을 조금 더 가까이 가지고 와서 지금 세계와 세상의 소식을 보고 접할 때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어저께도 잠깐 저희 집 앞에 갔는데 저희 집 앞에 레지라는 그 아저씨가 계세요. 그분은 온 사방에 비디오 카메라를 해놓고 저희 집도 지켜주시고 이 전체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다 맡겨놓으면은 거기 한 200가구가 저희 타운홈에 사는데 어느 집에 누가 들어왔고 그거를 다 파악하고 계시면서 챙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물을 주면서 제임스, 그 북한의 그 뭐 정인가 뭔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름도 기억 못해서 저는 그래서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미국을 봐도 그렇고 그쪽을 봐도 그렇고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요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두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면에 있는 이것도 있는데 또 뭔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릴 때에 그 이런 노래가 기억이 됩니다. 그 영어로 된 것을 번안한 것인데 영어로서는 home sweet home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나의 집 뭐 이렇게 노래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본 가사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나라 내 기쁨 기리실 곳은 아무튼 결론은 내 조그마한 내 집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방에 다 있어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즐거운 것들을 여기 가서 즐거운 곳이 있을까? 저기다가 마음을 드는데 가사를 지은 분이 미국 분이 다 돌아봤는데 결국은 홈스위트 홈 이거밖에 없더라. 작은 내 집 여기밖에 없더라 했던 것처럼 크리스천에게 돌아갈 그런 쉴 곳, 그런 집은 어디일까? 기댈 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뿐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 돌아갈 홈스윗 홈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분이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지금의 맛보지 못하는 천국을 천국 가서 간다고 하더라도 어색하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다 제 몸에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인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하면서 왜 계시록이어야만 할까요? 왜 교회이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계시록을 처음에 1세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저는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 만날 때에 그저 10대 소년이었을 거로 저는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누워서 떡 달라 그러고 이렇게 선배처럼 어리광 부리고 했던 모습이 베드로가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색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 말에 자기에 있던 선배들은 다 먼저 다 순교하고 다 떠나갔고 그렇게 믿었던 로마라는 팩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것이 다 종언을 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이 가능했던 거는요. 거기에 배 타고 가면은 로마도 갈 수 있고 터키도 갈 수 있고 사방으로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요 때에 때만 가능했지 그 전에 때도요 나라가 다 나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슬람이 들어와서 또 지배했기 때문에 요 때만 특별한 기회였지 요 때 지나고 나서는 사도행전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도 비행기 편이 다 있어도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공항에서 검사도 심각하고 어떤 나라는 오지 마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세대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종언을 하고 사방에서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학살과 이런 일들이 분쟁들이 나라마다 다 일어나서 눌려있던 것들이 다 싸우고 나는 이런 마당에 있었습니다. 가치와 체제가 전복이 되고요. 환란과 기근의 소식들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련이 망하고 나면은 그저 세상이 그냥 평화롭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일어나는 전쟁과 학살과 그 참혹한 현상이 차라리 두 군데서 싸우는 게 나았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쟁이 사방에 일어나고 자기 있던 곳에서 살지를 못하는 유민, 이민도 아니고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미국의 평화가 종식되는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불안하고 해체되는 것. 가치관도 해체가 되고 모든 것이 이거는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것이 하나도 당연치 않게 다 무너지는 그 현장, 그런 암울한 혼돈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도요 마찬가지로 세속이 들어와서 득세를 하게 되니까 교회도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도요 교회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교회보다 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저 이단 종파 중에 사교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희한하게 부활을 전한다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말하고 있는 이 집단에서 유대계 쪽에서는 너희들이 이단이라 그러고 로마 쪽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니 이것만 돼야 되지 나머지 것도 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별스럽게 믿느냐 그러고 또 그 가운데서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다 만들어져 있는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각각은 성경은 낙권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그것이 묶어져서 우리처럼 편리하게 인쇄돼서 성경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라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양피지에다 다 필사를 해야 되고요.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교훈들이 혼돈이 일어나고 사방에서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무엇이 가르침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교회의 위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도들은 고립무원합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방에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 그래도 사도 요한이면은 그 가운데서 최고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반모라는 섬은 지중해에 있는 어떤 조그만 섬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교회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자기 혼자서 섬에 뚝 떨어져가지고 유배당한 입장에서 지금 도대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혼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고 같이 있었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그저 멍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스럽다는 것이 캄캄합니다. 이때에 한 가지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은 혼돈이라고 다 같은 혼돈이 아닙니다. 혼돈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돈이 결과가 있고요. 열매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운데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참 보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이 그 고통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으면은 결과가 없으면은 그것을 보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거는 완전히 그럴 경우에는 앞에다가 생자 하나 더 붙여서 생고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고짜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차이를 무엇이 결정짓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교회에 그 고난에, 고난이 될 것이냐, 고생이 될 것이냐 결정을 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거기에 또 가까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빛이 처음부터 없으셨어요. 뭐라고 성경은 뚜렷이 말하는가 하면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사방을 돌아봐도 무저갱처럼 깜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들어가질 않으셨어요. 운행하고 계시더라.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영어로 하셨을까요? 방언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내나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이셨다. 예수 말씀되어 오신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은 빛이셨다 라고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 말로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낸 모습이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성육신 돼서 오신 이 말씀으로 그분의 임재가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떻게 보이는 현장과 앞앤다운 정신없는 현장에서 그것을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저는 잘은 다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1장 1절 첫 부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방에서 이것이 와서 급하다. 이것이 와서 놀랬다. 이것이 와서 뭐라다 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다 시야를 맞추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높은 줄 타기를 저는 줄을 안 탔고요. 높은 데서 이렇게 한번 가는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라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연습을 낮은 데서 하더라고요. 조그만 데서 저기서 가까이 가는 거는 웃으면서 갔어요. 조금 더 올리고 이제는 떨어질만 하면은 약간 떨리는데 빌딩에서 한 3층 정도가 제일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곧 단계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로 올라가고 나니까 다리가 후두룩 떨리고요. 정신이 아득하고요. 오만 생각이 들릴 때에 거기 있는 조교가 하는 이야기가 밑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밑에 있냐 저기 있냐. 무서운 조교의 눈을 보니까 어차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을 건데 기왕이면은 조교한테 맞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서 그 조교를 바라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막 있을 때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왕좌왕시킬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로 시야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임재가 오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흑암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들리는 순간 이것이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요. 해산한 진통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고통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오늘날 명령하신다.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계시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중에서요. 자연 계시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력.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떨어지면 밑으로 가면 왜 그렇게 밑으로 떨어질까요? 또 중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비행기가 뜹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해가지고요. 하신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그대로 꾸준하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의 법칙이다. 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미국 쪽에서 영어 쪽에서는 보면은 예수 믿는 거 전혀 안 믿어도요. 거기다가 그냥 네이처라고 안 하고요. 마더 네이처라고. 그냥 엄마 자연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영어로 한국말 번역하면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냥 네이처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은 뭔가가 좀 잔인한 것처럼 들려서 마더 네이처가 이번에는 와서 태풍을 보내왔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자연이 그렇게 했다. 자연의 엄마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는 서로 간에 있는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 잠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써야 뭔가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연 계시예요. 그게 또 우리가 자연 계시는요. 그냥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원래 그런 거예요. 만물이 태초부터 원래 그런 거예요. It just happens. 그냥 우리의 삶이 왜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마음을 비우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뭐라 그런가 하면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니까 공수래 공수거니까 생로병사가 다 같은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래요. 맞는 것 같겠지만은 어떻게 죽는 것과 사는 게 같은 겁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 계시가 됐든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됐든지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저 그런 거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숙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없어요.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러면은 그게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게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점점 공부하고 깨달아서 찾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해 주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아 그렇겠구나라고 믿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런데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은 특별 계시로 흔히들 더 표현해서 직통 계시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직통 계시 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구원이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우리가 발람의 설교를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선지자 발람이 와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성경에 나올 그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읽어보시면 그 전에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래서 특별 계시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위기는 잠깐 넘기고 이 세상에서 잠깐 이거저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일반 계시 갖고도 안 되고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거 갖고 안 되고요. 누가 이거 가졌다고 저 사람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돼서 되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런데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에서 누구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성구약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 계시는 뭐가 다른가 하면요. 이 계시는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사 중에 맨 마지막 사사를 섬길 때에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요. 네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 했은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직위가 제사장, 선지자, 왕을 다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하는 사사 갖고는 결과적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를 할 것을 내 아들이 그런 나실인이 되어서 사사가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다 해서 제단을 만들어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천사가 그 재물 불 위에 제사불을 붙여놓은 위에 올라가서 본인 스스로가 재물이 되어서 연기로 올라가십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다른 계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여기 대해서 좋은 성인들이 불교의 성인들이 유교의 성인들이 이슬람의 어떤 성인들이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어떤 훌륭한 선생님들이 돌을 깨우치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가 이거 잘하면은 천국 간다 네가 이거 잘하면 행복해진다 라고 말하고 안 되면은 네 책임. 그런데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른 것은 그분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제사장이 제물이 되셔서 너희로서는 안 되는 건 내가 보장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이것을 보장했고 만들어줬다. 계시와 말씀하신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계시의 인격자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이십니다. 이것이 이 계시에는 그냥 붕 던지면서 지혜만 가져라 깨달으면 된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못 사는 게 몰라서 못 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됩니까?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절박하게 자신을 쳐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건 내가 대신 다 했고 이제 너는 신용만 내어도 나는 그것을 내 의뢰처럼 취급해주고 한번 해봐라.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만이 이런 계시를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는가?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에 들어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에 초점은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주장이고 그 안에 피 뿌린 예수의 보혈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으로 지켜보셔야지 예수 없이 다른 어떤 기적과 다른 어떤 놀라운 것과 한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반란의 것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기는 맞는 말인데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과 자기의 체험입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바로 주시면 되잖아요. 주시면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은 어디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줬으면 읽는 자들과 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양피지에 두루두루 말아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편지를 해서 주면은 그 가운데에 또 글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요. 우리가 글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전통이 되어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설교가 붙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설교가 안 해도요. 성경 말씀에 봉독하는 것은 꼭 있어야 요대로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설교, 성경 봉독 빨리 하고 나면 이제부터 진짜 설교하는 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본문이 있고 설교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붙어있는 풋노트, 관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객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들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듣는 자들과 그리고 난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들었던 그것을 지키는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시는 거라야지 내가 7계명을 지킬 자리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지킨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자리에 내가 다른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안 맞는 것이 옳시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통을 보시면은 계통과 질서를 쫓아서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누가 전해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증언을 성령께서 순서순서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교회, 읽는 자, 듣는 사람, 그 안에 기록된 것 지키는 사람, 여기까지 와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런 계통과 질서가 있는지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경험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주변에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들과 선배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요거 하나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까? 그러면은 아닌 것이 옳시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계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옛날의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정해진 그런 역사 교회가 인정해서 교회가 성경을 만든 거 아닙니다. 구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라 그럽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없어도 성경은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교회가 뒤에 봐서 이것이었구나라고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 교회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말씀, 이것이 있고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올 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자기 체험입니다. 요대로 주신 말씀을 해보니까 말씀대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살아보니까 순종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줘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게 참이군요라는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체험 이것이 있어질 때에 이 세 가지 교회와 성경과 자기 체험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내가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 가지가 따로따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인데 제일 우선순위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것은 또 교회의 선배들이고 전통이고 개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은혜 받았다. 내 것으로 체험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은 그것은 내 몫이 것이다. 여름과 삶의 혼돈과 혼란의 현장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라는 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에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해산할 날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진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심 기도하겠습니다.